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설교 본문입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날을 성탄의 날로 지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을 기념하여 기억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날로 이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을 생각합니다.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 카드를 만듭니다. 성탄 카드에 루돌프 사슴이나 아니면 산타클로스, 아기 예수님이 누이신 구유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화려한 구주 예수상을 만들고 그 앞에 기도해 보라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경우도 가끔 있다라고 어떤 주석가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성탄을 바라보면서 주의 오심이 중심인 것 같지만 또한 주의 오심은 그 주변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상업적인 목적이나 어쩌면 또한 인간의 믿음의 한 방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외적인 요소가 많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강화의 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탄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두고 성탄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참 아름다워 보이고 여기저기에서 찬송을 하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또 한 번 어쩌면 놀라야만 합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제2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들을 알고 찬양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성탄의 본래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격가지들만 가지고 성탄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적인 소식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가이사 아구스의 호정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소식과 거기에서 그 동네가 다윗의 동네였다라는 소식 정도,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간에 누일 것이 없어서 종들이나 가축들이 함께 모일 수밖에 없는 1층 어떤 사간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아이를 놓아서 구유에 누였다라는 소식들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하고 있는 것이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기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누가는 왜 이 사실을 목자들에게 연결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왜 다윗의 동네의 목자 이 예수님의 탄생을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셔야만 하고 예수님은 또한 참 목자상을 가지고 태어나신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한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 오늘 찬송의 소리를 듣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놀랍게 찬송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는 이 소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구주에 대한 내용이고 그 구주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주의 사역의 완성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 주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그 아버지께 바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찬송하며 이 장엄한 소리가 그 바치는 현장 앞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고 더 크게 더 큰 소리로 들려져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천사들을 통하여 찬송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둘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찬송하였습니다. 셋째, 천사들은 그 구원계획의 성취를 봄으로 찬송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날에 들리는 첫 찬송의 소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여야만 합니다. 그 찬송은 천사들과 천군들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노래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아마 이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심히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지금 홀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찬송은 야훼 하나님께만 들려진 찬송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은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들려져야만 합니다. 그의 구원 계시를 알고 그의 천군 천사들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를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멋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멋진 아름다운 화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이 참 찬양이며 그것이 놀라운 찬양입니다.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대회를 찬송 준비하게 될 때 열심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예배 때는 찬양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왜 찬양하는지, 또한 우리는 성탄의 날에 칸타타를 하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그 내용을 두고는 찬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설명할 방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찬송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앉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양이 오직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는 찬양이야만 합니다. 우시아는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셨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스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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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한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찬양의 노래는 이것이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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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천사들과 천군들이 나타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구원의 일들을 두고서 지금 야훼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송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임봉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다 보면 정말로 야훼 하나님께 피로서 자기 백성을 사서 드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노래하는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왕노릇하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모여 정말로 왕노릇하며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모여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 공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삼직이 주어졌고 그 직을 통하여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큰 음성으로 주를 노래해야만 합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노래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부터 계속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상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명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경배의 찬송이 울려 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주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의 아들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 아들과 그 하나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오늘 목소리를 높여서 장엄하게 찬양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만 인정하며 우리는 찬양해야만 합니다. 내 목숨이 빼앗기는 한이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되어져야만 합니까? 왜 그 하나님의 이름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한 것은 맹목적인 찬송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좋아서 찬양한다, 내가 이 찬양을 흥겨워서 찬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가사가 좋아서 찬양한다 이런 개념의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담고 있는 찬양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노래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저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참 아름다운 소리치고 이 계시의 소식을 들어야만 합니다. 14절에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엄한 찬송의 소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으로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높은 곳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표현들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곳,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곳, 최상급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곳,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요? 뭐 우주 이렇게 하면 간단한 말이겠죠. 인간이 말하는 가장 높은 곳을 하늘인데 또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들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높은 곳이 이 누가를 통하여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늘과 병행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같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이고 이것을 구약의 성경대로 하면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 하늘의 하늘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자면 하늘 저 나가면 또 하늘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늘들의 하늘들로 가장 높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야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존엄하고 가장 높은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지금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의 영광의 노래에 찬양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마치 이사야 6장에 나오고 있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그 스랍들의 찬송들처럼 천군 천사의 이 찬송의 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할 때 말했던 하늘의 하늘들이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 되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영화 없는 평강은 없습니다. 영화 없는 이 영광 없는 평화는 절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미 우리가 전에 공부했습니다. 이 카보드다라는 단어는 무엇 무엇보다 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이것이 존귀하게 여긴다, 존경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며 그분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게 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영광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출애굽 1년 2주 전에 성막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또한 봉헌되어졌습니다. 그때 영광구름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이 영광은 떠나기도 합니다. 이 영광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가셨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가시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떠나가시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비록 떠나신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비록 우리 교회를 떠나신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 교회에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를테면 우리가 나아가면 그 교회에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큰 무엇인가, 어떤 모든 게 끝장났다라는 개념보다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우리는 엘리 시대에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압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당시 남유다가 죄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납니다. 또한 그들이 회복을 가져올 때 성전 동쪽 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이다라고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보호를 이미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라고 말할 때 지금 현재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과연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가져오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현장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임재 현장은 언제나 영광이 있고 언제나 거기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넘치는 곳인데 그 영광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노래되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임하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때 교회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영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현장, 하나님이 계신 현장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과 하늘에 지금 영광이 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땅에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누리는 건강과 평안과 번영과 복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샬롬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평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상급입니다. 믿는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이 샬롬이마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샬롬이마였다라는 말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 가운데 평화가 전개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임하여지는 그 평강을 바라보면서 마치 신약의 평화처럼 동일하게 적용하면 큰 오해를 가져옵니다. 구약의 평강은 땅의 평강입니다. 땅의 평강이 임하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윗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였던 이유는 땅의 평강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그 부왕으로서의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리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땅을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땅을 회복시키셨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샬롬의 왕입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언제나 샬롬의 왕입니다. 정말로 다윗 같은 샬롬의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동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다윗과 같은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 오셨고 그 평화의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여야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평화를 구약의 평화와 신약의 평화를 동일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소외받는 사람이었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평강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평강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오직 자기 백성들에만 주어진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유독히아라는 단어를 소유격으로 쓸 것인가 에스를 붙일 것인가 안 붙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달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소유격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소유격으로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의 해석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과 같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라는 책을 읽게 될 때에 그 언약에서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주도권의 면에서 편무적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한 증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평화다라는 이 샬롬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담 때에 하나님께서 참 샬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영광이 되어졌고 사람들 편에서는 참 평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에덴 동산에 아무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에덴 동산에 일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다음에 회복될 어떤 동산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찬송만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우리가 에덴 동산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하면 그런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분명히 일하였습니다. 동물들을 부르서 특징을 바라보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보면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땅에 이슬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비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루가 없었던 이유는 경작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졌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일을 하였고 많은 동물을 불러서 그 동물들의 어떤 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름을 짓게 될 때에 아담은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아담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담은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안의 상태로 우리가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어떤 방편으로 이해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눈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게 될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듣기를 좋아했을 때 그 언약의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동산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는 화연금을 두어 지키게 합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생명의 나무를 침범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에 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왜 평화가 깨어졌는가? 죄가 들어오게 될 때 평화가 깨어집니다. 화평이 깨어집니다. 땅과 하늘이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땅과 하늘은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땅과 하늘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땅과 하늘이 연결될 수 있습니까? 지금 천사들이, 천군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땅과 하늘이 회복되어진 그 노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미암아 화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잘 조화되고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절과 에베소 2장 14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선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갱신을 가져오셨고 새 언약을 통하여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져왔습니다. 그 교회를 가져오시는 이 길목에서 지금 야훼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노래를 듣는 것입니다. 찬송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음성이며 야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소리는 다름 아닌 이 소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이 영광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야곱 때 바라봤던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사닥다리, 나다나엘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졌던 그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를 바라보면서, 그 사닥다리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천군 천사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들려진 노래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그 계획을 바라보며 천군 천사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계획의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습니다. 오직 그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그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회복된 시대를 교회 안에서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천군과 천사보다 더 정음한 소리로 야훼 하나님을 노래해야만 합니다. 더 맑은 물소리로, 더 많은 물소리로 우리는 찬송하며 노래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설교의 세 번째 대제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들은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까? 왜 하늘과 땅이 화목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까? 셋째, 천사들은 그 구원의 계획의 성취를 봄으로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서 찬송했습니다. 그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 계획은 과연 무엇입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구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을 말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은 구원하는 그런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이시니라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군대가 되셔서 자기 백성들의 군대장이 되셔서 때때로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대적들과 전쟁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어떤 성을 만났습니까? 여리고 성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가 안전합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가 보존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만약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그날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다들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왜 여리고 성이 건축되지 않아야만 합니까? 왜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아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며 내가 너희를 보존하며 이 나라의 모든 관문은 내가 지킨다라는 사실을 야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성이 건축이 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여리고 성을 지었는데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씀을 따르지 않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보존에 대한 믿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현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24편 5절에 보면 저는 야훼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꾸준한 이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되게 될 때 이 단어는 야훼 하나님께 사용되어져 있던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야훼 하나님께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도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 이 주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야훼 하나님께로 구약에서 소개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어져서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대적들과 싸우시고 실패한 분이 아니라 뱀의 머리에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순 분입니다. 이제 뱀은 완전히 패배당한 가운데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노래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한 아기를 바라봅니다. 너무나 남루하고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일을 이루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를 솔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헐벗은 상태로서 죽어갑니다. 너무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를 우리의 구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전쟁을 치르십니다. 구주로서 놀라운 전쟁을 치르십니다.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자 된 그 사단과 직접적인 전쟁을 치르십니다. 대적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구원을 성취하고 너가 이 땅의 왕이 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내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능가해서 왕이 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능가해서 지금 이제 그가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는 것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떡을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정말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정말로 그 포도주를 통하여 자기의 몸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신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그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직분은 누가 주셨는가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그리스도가 그래도 그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가 직분자 삼으셨는가 중요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를 직분자로 부르셨다. 아버지께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참 그리스도가 되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보존하던 그 야훼이시다고 말합니다. 그 주님 오셔서 정말로 완성된 교회 안에서의 참 구원의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참 구원의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전의 식탁에서 야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식탁의 아름다움을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야훼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고인은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가 공의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구주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천사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이 교회가 단순히 땅에 있는 한 나라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진 그 나라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몸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져 지금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들려지는 그 찬송은 천사들의 장엄한 찬송처럼 놀라운 찬송입니다. 정말로 기쁨의 찬송입니다. 이 성탄의 찬송은 그 누구에게도 들려질 수 있는 아주 장엄하고 장엄한 노래입니다. 어떤 세상에 아름다운 합창단이 있어도 부를 수 없는 장엄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좋지 못한 목소리로 죽어가는 목소리로 찬양한다고 해도 우리의 찬양만 그들의 찬양이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탄의 찬양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일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날을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그날을 지금 찬송하고 그날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휴일도 아니고 이날은 어떤 우리가 즐거운 어떤 하루를 만끽하는 날도 아닙니다. 이날에 세상의 모든 전쟁이 멈추어지는 날도 아닙니다. 이날은 이미 사단과의 전쟁을 멈추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혹이나 우리가 이렇게 믿다가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직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한 그 사역으로서의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일들을 두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미 천군과 천사들은 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이 이미 그 성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날 중에 평화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육신을 임한 동안 그 육신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원한 노래를 부릅시다. 아버지께서 주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여 아버지께 바치는 그날까지 이 노래를 부릅시다. 크게 소리 높여 부릅시다. 더 맑은 목소리로, 더 많은 목소리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노래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